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최근에 뭐 여러 이제 공사 현장에서의 이제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인재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자연재해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재해가 아니라 잘 지켰으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 안전수칙만 조금 더잘 지켰으면 아니면 설계한 대로 뭐 필요한 자재를 잘 사용했으면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짓는, 그렇게 이상하게 아파트를 지어놨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이미 완공돼서 분양을 한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도 혹시 저렇게 날림으로 지은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좀 살다 보니까 뭐좀 집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거.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불안함을 느끼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어쩌면 집 같은 곳은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집이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예,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그 늑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집을 짓죠. 첫째는 뭘로 짓습니까? 지푸라기로 짓습니다. 둘째는요, 나무를 갖다 짓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짓죠. 빨리 짓고 쉽게 질수 있는 순서라면 첫째, 둘째, 셋째. 대신 뭐예요? 안정성은 첫째가 가장 떨어지겠죠. 반대로,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안정성이 높은 건 셋째, 둘째, 첫째 순이겠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와서 후 불어보니까 첫째 집은 홀라당 다 날아갑니다. 둘째 집도 홀라당 날아가죠. 셋째 집만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빨리 편하게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늑대와 같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들 만한 그런 요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건축 설계를 하는 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 외부로부터는 외력들, 뭐 바람이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밖에서 오는 힘, 이 외력이 있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내력, 그러니까 건물을 얼만큼 튼튼하게 짓느냐. 싸움이다. 내력이 크면 외력을 이기는 거고, 외력이 내력보다 크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다. 이제 건축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도 똑같다. 결국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인 것 같다. 내 내력이 강하면 외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고, 내력이 약하면 외력이 올 때마다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결국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외력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내력이 얼만큼 강해지느냐가 결국 그 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내력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나름의 자기를 지키기 위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내력은 예수님과의 관계일 거고,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삶이 어떤가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인생, 우리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짓는데 결국 반석 위에 짓냐 모래 위에 짓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막 한마디로 외력이 오는 거겠죠. 외력이 딱 왔을 때 어느 집은 무너지지 않고 어느 집은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인생이 외력이 없진 않는데 외력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외력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믿고 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외력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졌냐 모래 위에 지었는가의 차이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그 바로 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엄청난 거예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많은 능력을 행했네요. 액면가 그대로만 본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는 그런 교회, 그 사역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저 사람이 천국 못갈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지역이 사람들이 엄청나요. 마술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신봉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냐면 바울이 능력 행함을 보니까 이거 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쟤는 무슨 힘을 빌어서 이런 마술을 능력을 행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외우는 주문을 따라 외웁니다. 그 주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한테 이제 한마디로 주문을 외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악귀가 튀어나와갖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오히려 막 옷 벗고 이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함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한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니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불법이라는 거죠. 왜 불법일까? 바로 그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 위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귀엽죠? 예쁘죠? 그거 뭐 내 뜻대로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은 모르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빌려다가 내 의도를 채우는 어떤 것들인 거죠. 그런 거에서 주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진짜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정말 좋아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 말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근데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속이면서 하는 수많은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외로움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굳건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보호되고 안전하게 있기를 소망하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 삶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 기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모든 주권이 왕 대신 그분께만 있습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보호를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나라. 왜냐하면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맡기죠. 주님이 행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책임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결정권을 내어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사인하신 그 사인의 내용을 행하는 건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결정권과 주권을 내어놓지만 주님이 사인하시고 다시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 사인한 대로 우리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사인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인하신 내용에 내가 직접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정권이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어놓은 주권, 결정권, 주님이 사인하셨어요. 그 믿음에 대한 최종 마침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찍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행하는 게 없으면 주님이 사인하신 걸로 끝나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아무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가?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모셔드리고 있는가는 결국 우리 삶의 순종이라는 마침표들을 찍어가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보호되어지는 삶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도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이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고 먼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모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들려져야 돼요. 왜요? 믿음이 어디서 나니까? 들음을 통해서 나니까. 근데 들어서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건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들었으면 주께로 와야 되는데 들었는데 안 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듣고 어떻게 해요? 온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들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뭐합니까? 행하는 자. 믿음이 생겼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끝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게 되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 없는 거고요. 결국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불안함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 믿음도 생기는 것 같지만 결국 행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불안함 가운데 인생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파코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경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복종하고 하는 건데 그 의미 안에 경청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순종은 뭐 해야 할수 있냐면 경청하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열심히 경청해요. 왜? 듣고 하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는 듣고 그냥 그렇구나. 여기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엄청난 그뭐 하나님께 드릴 막 값진 것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은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완고하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며 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가 더 절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어떻게 믿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나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모든 순종하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과해 가는 순종함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고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 예배를 통해서든 통독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걸 왜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멈춰 놓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래야 외력이 우리 삶에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그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하다 만 거. 뭐 글을 쓰다 말아. 또 글을 쓰다 말아. 한 100페이지를 썼는데 마침표가 찍힌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는 글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라도 마침표가 찍으면 최소한 문장 하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하자 떠나서 우리 인생의 작은 삶의 자리 안에서라도 순종의 마침표를 하나하나 찍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순종의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을 깔고 있는 거고요. 그 순종의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될 거고요. 순종의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찍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려올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반석 위에 짓는 집 위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침표를 찍는, 순종의 마침표를 찍는 저희 이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